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5일 밤 늦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골자로 한 인프라 예산 법안 절차를 일단락셨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에 초당적으로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수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서 조만간 법안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러나 인프라 예산 법안과 함께 추진했던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애초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하원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도파 의원들은 몇 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즈음인 11월 20일까지는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후에 성명을 내고 하원이 11월 15일 주간에는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시험 결과 입원율과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사는 비만이나 당뇨병 등 입원의 위험이 높은 코로나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안에 이 약을 복용하면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89%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제약회사인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치료제 몰루파라비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머크는 지난달 임상시험 결과 몰루파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임상시험을 감독한 전문가 패널도 예상밖 결과에 시험을 중단하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격화하고 있는 군사적 충돌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모든 내전 당사자는 적대적인 행위를 끝내고 지속적인 휴전과 위기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군과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의 군사 충돌이 벌어져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에티오피아 내전과 관련해서 낸 두 번째 성명으로 아일랜드, 케냐, 니제르 등 5개국이 주도했습니다. 제럴드 번 네이슨 주 유엔 아일랜드 대사는 이번 성명은 안보리가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상황에 다시 한번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는 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6일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총선 관련 폭력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이란 정파 지지자 수백 명은 전날 수도 바그다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총선 결과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정부 청사와 외교 공간이 밀집한 그린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과 보안군은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허공에 공포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적어도 20여 명과 9명의 경찰관이 다쳤다고 병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헤즈볼라 여단 지도자의 말을 이용해서 시위자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1985년에요. 전 세계를 감동하게 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팝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이 동료 가수들과 불렀던 아프리카를 위한 미국, 우리가 세계입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였는데요.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이 노래는 비쩍 마른 아프리카 난민의 모습과 교차하면서 반향을 일으켰었죠. 당시 메시지는 기아에 대해 무지했던 대중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으면서 기아 인구가 증가했다는 UN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UN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이요, 2030년까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 인구 1억 4천만 명이 필요한 식품을 얻지 못했고 1년 내에 1조 달러 이상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요. 세계 최대 부호인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기아 문제를 두고 한 말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UN 세계 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의 발언이 화제의 시작이었는데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많은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계 부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을 했던 거죠. 60억 달러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비즐리 사무총장은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언급했었습니다. 60억 달러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의 2%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회장이 반응을 보였네요. 만약에 WFP가 60억 달러로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 돈을 기부하겠다. 그런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밝혀야 한다라면서요. 그의 발언은 60억 달러로 세계 기근을 해결하겠나 하는 부정적인 논조를 띈 것으로 해석됐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즐리 사무총장이 반응을 했네요. CNN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해 확인을 하면서 대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조차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정말 60억 달러면 고질적인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될지 또 일론 머스크가 그 돈을 정말 기부할지 이런 궁금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 세계 기아 위기는 이미 기후변화와 분쟁으로 악화됐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해서 현재 세계 기아 사태의 심각성을 또 한 번 일깨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노안 치료.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 기능이 감소해서 가까운 물체를 보는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30대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30대에 노안이 나타난 사람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이에 눈을 깜빡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하게 준다는 건데요. 일반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1분에 15에서 20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작은 글씨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1분에 5회 정도에 그친다고 하네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의 피로가 심해져서 노화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는 노안을 앞당기고 노안의 정도를 심하게 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점안액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에브비 제약회사와 자회사 엘러간 제약회사가 노안 치료제로 개발한 염산 필로카르핀 1.25% 점안액 뷰티를 승인했다고 의학 뉴스 포털 매드페이지 투데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필로카르핀 점안액은요, 노안으로 진단된 750명, 40에서 55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3상 임성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임상시험은 참가자 각자가 필로카르핀 점안액 또는 가짜 점안액을 양쪽 눈에 하루 한 번 점안하는 방식으로 3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로 필로카르핀을 점안한 그룹은 점안 15분 만에 시력이 좋아지고 시력 개선은 6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먼 물체를 보는 원거리 시력에는 영향이 없었고요. 근거리와 중거리를 보는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두통과 안구 충혈 등 가벼운 부작용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인 1억 2,800만 명이 노안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터넷 위성.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1일 자회사인 카이퍼 시스템이 내년 4분기에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두 대의 원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와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위성 발사 운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위성의 이름은 카이퍼셋1과 카이퍼셋2로 로켓 발사 스타트업 스페이스 시스템의 로켓에 실려 미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이들은 미 텍사스, 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아마존 지상기지국의 안테나와 통신을 주고받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고도 590에서 630km의 지구 저궤도를 공전하며 지상의 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3,230여 대의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성 인터넷은 고속 인터넷 통신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오지 비도시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아마존에 2026년 중반까지 전체 위성 중 절반을 발사하라는 시한을 줬는데요. 아마존은 이 가운데 위성 578개가 궤도에 올라가면 초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이미 2019년 자체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를 구축할 위성 60기를 우주로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2,000개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아마존은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위성 인터넷 사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 선택입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한 내용과 또 이에 따른 각계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바티칸 교황궁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방북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한국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 방북 제안 내용이 알려졌고요. 교황청은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발전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다며 방북과 관련한 제안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양측의 대화가 남북 간 대화 증진과 화해를 위해 전개되는 특별한 부단한 노력도 환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교황의 방북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먼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방북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말이 되질 않죠.
네.
또 하나는 교황청이 실제 방북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교황이 방문한 나라는 카톨릭 신자도 있고 카톨릭 교회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한은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황의 결단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겨울에는 뭐 움직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박경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일 교황이 따뜻한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부터 최소 2, 3개월 내 방북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키장도 있고 또 남극 대륙과도 가까워 사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교황의 실제 방북 여부와 상관없이요.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진 않네요.
네, 특별히 미국 내에선 교황 방북 혹은 방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역할보다는 남북 간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지적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교황의 방북이 김정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며 김정은이 무척 갖고 싶어하는 지위와 위신, 관심을 주게 될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교황이 평양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겠느냐면서 천주교 신부는 북한의 가짜 천주교 신자나 신부에게 성찬식을 행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자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강력한 체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지도자와 악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이고 또 일각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곳에 교황이 간다면은 뭐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나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서 띄워주는 것 외에도 북한의 교회와 사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교황은 현재까지 교회와 사제가 없는 국가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70년에서 80년대 방문했던 고국 폴란드와 쿠바는 공산화 이전엔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점에서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해온 북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8일 북한 대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많은 협력과 지지를 바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도록 공감대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네요.
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B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것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이번 제출로 대북 제재 완화를 희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사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담겼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이 2019년 것과 같은 것이란 말로 미뤄볼 때 당시 결의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남북한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당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는지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당시 결의안 초안 제출에 이어 같은 달에 안보리에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총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표결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통과를 위해서도 전체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5개 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이 있어 사실상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동의가 없는 제재 완화 결의안은 통과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은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재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와 유엔 대표부의 입장도 그렇지만 최근 미 당국자들도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재 완화는 거리가 먼 발언들로 앞으로 제재는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도구로 계속 사용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안보리가 분열돼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나라들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가 제재 유지와 제재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반대편에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까?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약 96만 달러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 기업과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기업은 물론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중국 기업인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이 업체의 대표 등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며 이들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1일 명령문을 통해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인 탕신의 미 투자이민 예치금 50만 1,771 달러, 그리고 탕신과 남편 리시춘의 예치금 2만 4,209 달러 등 총 95만 5,880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라이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자금이 몰수된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개인 자금, 특히 투자 이민 비용까지도 몰수된 게 흥미로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검찰은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돈이 유일한 소득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위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 자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미국 이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미국의 투자처에 넣어뒀는데 이 금액도 이번 판결로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계 기업하고 중국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환수되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외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소재 기업의 자산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자산들이 중국에 예치된 경우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과 탕신 등의 개인 자산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투자 이민 비용도 미국에 있어서 검찰이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현재 미국 법원에 계류된 다른 소송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건의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연방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8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엔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가 몰수돼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세 건의 소송 모두 공식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궐석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북한의 코로나 통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을 지적한 반면 북한은 국경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가 두 나라가 설전을 벌이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북한하고 이스라엘이 딱히 부딪힐 만한 사안이 없지 않을까요?
네, 유엔 총회에서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북한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과 아랍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 대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반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춰야 하며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가 황당하다는 듯 김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인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국을 공격한 건 뻔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에게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 문제를 거론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양측의 설전은 1일 속개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측 김인철 서기관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인 국경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판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데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아, 네. 누가 누구를 나무라냐 뭐 이런 의미였겠네요.
네, 먼저 한국 정부의 교황에 대한 방북 제안 내용 전해드렸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소식, 대북 제재 위반 중국 기업의 자금 몰수, 그리고 북한과 이스라엘이 유엔 총회에서 신경전을 벌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독재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에는 폭스 뉴스 앵커 제시카 스톤 만나보시죠. 오종수 기자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오늘은 대표적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 앵커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을 출입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내부에서 취재한 제시카 스톤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ah, my name is Jessica Stone. I am a journalist based in Washington, D.C., but I tend to travel from here. This is my home base. I've worked for Fox News quite a bit and Fox News Radio as both an anchor and reporter.
네, 제 이름은 제시카 스톤입니다. 워싱턴 D.C.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언론인입니다.
이 지역에 산 지는 13년이 넘었지만 세계 곳곳으로 취재를 다녀서 거주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여러 매체를 거쳤는데요. 폭스 뉴스 산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앵커를 맡고 있고요. 폭스 비즈니스 채널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을 생중계할 때 스톤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자주 봤습니다.
I've also worked for television as their White House correspondent during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네, 2019년까지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아우르는 시기였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사건들과 발표 내용 등을 현장에서 시청자들께 전해드렸어요.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I think one of the more recent highlights was covering President Trump's state visit to Chin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017년 11월 중국 국빈 방문에 수행 기자로 갔던 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취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외교, 안보, 무역 현안에 관해 반중국 발언들로 가득 채웠잖아요. 취임 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에도 강경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시 주석을 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던 시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징에 처음 가보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당시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usiness meetings to cover a lo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re was a lot of hope, of course, at that time, which now we know the rest of the story. The relationship was quite a bit different, but that was a really...
수많은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어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전 세계로 타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그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뿐 아니라 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미중 관계 긴장이 높아졌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이전 행정부의 백악관을 내부에서 취재하셨는데 이번 주 출범 한 달을 맞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My expectation and my hope, like so many Americans, is that we will have some healing and some restoration of American unity.
대다수 미국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통합이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백악관 출입 시절을 좋은 기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일도 있었겠죠?
Just the times I've been very close to death and covering death. I was the 2 months in Afghanistan and I witnessed attacks beneath me from a helicopter and I think one of the worst
취재 현장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헬리콥터 공격이 바로 등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종군 기자로서 미군 부대와 함께 전장에서 두 달을 지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죽음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어요.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시신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그 장면을 보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악관부터 전쟁터까지 극적인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t's interesting that the question comes up now. I've actually had the question from other people for some reason in this season. I was never raised to think of my gender as an impediment to doing anything. I was raised to believe that that we live in a meritocracy, meaning that we can do whatever we set our mind to. And while that is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성별, 인종, 나이,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현실은 조금 다르죠. 이상적으로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언론계에서만큼은 빠르게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서 양성관계가 빠르게 개선됐다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I believe there was a press conference with Jen Psaki last week. In fact,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where all of the journalists in the briefing room are.
얼마 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는 순간 브리핑 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요즘도 브리핑에 종종 참석하는데요. 당시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전원 여성이었어요. 남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원 여성이 됐던 것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브리핑룸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한 영향이긴 하지만 언론사 내부와 정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게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와 정부의 변화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Are now just getting the titles of chief White House correspondent. We see that this year with a number of women.
우선 각 언론사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여성이 맡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체마다 가장 실력 있고 좋은 경력을 가진 기자들을 백악관에 보내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공보 라인을 전원 여성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달라진 세상을 실감합니다. 사키 대변인도 여성이고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도 여성이잖아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m going to go with 7. I think we have more press freedom than many other countries, but I think we could do much better.
7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을 주지 못하는 부분,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I don't know if this is a popular opinion, but I tend to think the First Amendment is under attack. I think it's under attack from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가 공격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생기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언론 자유 현황에 대해 더 의견을 나누고 더 토론을 벌이고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Social media companies and the web service companies and the internet companies, whether or not that can be and should become an argument for them to be regulated.
기술 기업들의 언론 지배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특정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게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여론 형성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기술 기업들은 기존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여론을 통제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look, I think there's a basic absolute truth, and that is that every life has value. You're on this planet for a plan and a purpose, and whether you believe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삶이 저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념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신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죠.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여성을 이류 시민 취급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폭스뉴스 앵커로 활동하는 제시카 스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0번째 시간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전당대회는 순식간에 도시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대의원들과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적 성향의 대의원들 사이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였습니다. 대의원들은 무려 95번이나 투표를 했지만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수없이 투표를 거듭하는 동안 결국 윌리엄 맥허두 전 재무장관과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죠. 이 두 주요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8번이나 더 투표한 끝에 마침내 타협을 이루고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103번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존 데이비스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대형은행의 변호사인 존 데이비스 후보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영국 대사로 잠시 근무했습니다.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로 민주당 정치 지도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동생인 찰스 브라이언을 선택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 역시 두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 제3당이 참여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지지했던 오랜 진보적인 지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택에 반대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미합중국의 개혁 정신을 살리고 유지하려면 또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보적인 후보들은 1922년 의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거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진보정당 내에서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 대부분은 공산주의자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합류를 꺼리는 진보주의자들은 새로운 진보당을 결성했습니다. 이 새 정당은 위스콘신주의 로버트 라폴레트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제3당 대선 후보는 진보당의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였습니다. 이 라폴레트 후보는 20세기 초 미국 내 진보운동을 이끌면서 농민과 노동자의 이익에 앞장섰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오랫동안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한 이름인 만큼 대기업이나 고용주들에겐 오랜 숙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철도와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수력발전 관련 산업은 공공소유권을 갖게 하자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는 어른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아동노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노동쟁의에 개입하려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폴레트 후보는 단일 대기업들이 중요한 산업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924년 대통령 선거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쉽게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대선에 도전했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35개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존 데이비스 후보는 12개 주에서 표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제3당인 진보당의 로버트 라폴레트 후보는 출신지인 위스콘신주 단 한 주에서만 표를 얻었습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선거인단 투표 외 일반 투표에서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데이비스 후보와 라폴레트 후보의 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차지하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워런 하딩 대통령 시절 행정부 관리들이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고 백악관의 정직과 신뢰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쿨리지 후보에게 표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켈빈 쿨리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좋아했고요.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라폴레트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진보당은 1924년 선거가 끝난 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라폴레트가 이끌었던 진보주의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정당으로는 더는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지만 진보당이 추구했던 사상과 사회운동에 담긴 개혁정신은 진보당이 사라진 이후에도 몇 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농업 정책을 개혁하려 애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농민들은 1920년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었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민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2008년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첫 발을 디딘 윌리엄 김 씨는 한인 식료품점 부서 가운데 하나인 정육부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12년 전 첫 번째 주급을 받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나 일하고 돈 받아보기 그때가 처음이에요. 진짜. 중국에서는 전 중국을 헤매면서 일을 해도 탈북자라고 돈 못 벌고 쫓겨난 데가 많았거든요.
당시 시급 7달러 25센트 최저임금. 자본주의 나라에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낯설고 그러나 그저 좋기만 했던 윌리엄 씨. 윌리엄 씨에게 미국에서의 첫 직장, 첫 인연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잘하고 그런 건 없어도 정말 필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뭐 맡기지 않고요. 너무 고마워. 내가 돈을 더 받겠다고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보고 웃어주고 힘주고 하니까 그게 고마웠어요. 난 미국 와서부터는 진짜 천국의 삶을 삽니다.
고마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천국이 만약 존재한다면 꼭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마련해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윌리엄 씨는 받은 관심과 사랑에 답하는 길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피 묻은 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정말 수고한다고 손을 붙잡아주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마켓에 잘하는 못해도 대충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Don't stop your life from shining
on. 당시 미국 내 탈북 난민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북한에서 온 왜소한 청년에게 사람들은 관대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했던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일도 배웠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손질하고 부위별로 이름을 달아 포장하고 진열하는 것까지. 처음에는 시키는 일에 매달렸지만 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윌리엄 씨는 반년쯤 지나면서 마켓의 정육부에서 고기를 사가는 주변 한인 식당들에 고기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시점을 계기로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역할도 해나갔습니다.
한인 식당들이나 중국 식당들에 같은 고기를 팔고 같은 지방에 있는 고기를 팔더라도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솔직히 이 고기라는 건 하루 이틀이 지나면 물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틀이 넘고 이틀 반이 지나면 그 다음에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물 안 좋은 고기를 갈아서 만두감으로 팔고 간 고기로 팔면은 그게 사간 사람들이 음식 맛이 더 안 나고요. 그것도 반나절 지나면은 병원에서 버리게 됩니다. 제가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고기를 리테이션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러니까 잘 이게 오부간에 날짜에 맞춰서 팔질 못하니까 막 팔렛으로 버린 그러니까 팔렛이 아니라 이 박스들로 막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잡달들이고 뭐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 고기라도 버리는 것이 속상했던 윌리엄 씨.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재받는다고 사장님한테 제가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야, 사장님도 가슴 아팠는지 여기서 나는 사장님 드으라고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죠. 사람이 이 먹는 거를 이렇게 사면 죄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드드시고 기차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한 번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사장도 어쩌지 못해 버렸던 걸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내장이 진열했다가 조금 색깔이 갈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걸 우리 일하는 직원들을 먹을 수 있게끔 가공해서 식당으로 다 보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빚을 완전히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색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식당들의 절반 가격, 3분의 1 가격에 막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떨려.
식당 주인들이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게 나와서 자기네한테 달라고. 아, 그 색깔 가기 시작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서로가 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정도였으니 고기의 신선도를 바로바로 점검해서 직원들 식사를 담당하는 식당으로 보내고 대부분의 고기는 늘 제공하던 한인 식당들의 아주 싼 값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무슨 뭐 폐기될 물건을 팔면은 아주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요. 아니거든요. 피색이 죽는 거지 고기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 주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정확히 했고요. 그분들도 아, 자기네도 괜찮대. 자기네 식당에 가서 그렇게 그거보다 더 하게도 된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들어가서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한 6개월 동안은 고기가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음식이란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윌리엄 씨의 생각입니다. 미국 정착 1년 만에 직장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임금도 조금 올랐던 윌리엄 씨. 북한이라는 폐쇄된 나라에서 온 청년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던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내다 보면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1년 만에 돌연 첫 직장에서 그만둘 결심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서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속 펜실베니아 신학대학교에 아는 분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내가 목회자나 무슨 삶을 거르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 관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8개월 돼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었어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할 때는 눈물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죽은 시체실에서부터 살아나면서부터 그래도 나 같은 인간도 바라봐주는 신이 있다면 정말 정말 있다면 한번 어떤 분이 있길래 나같이 한심하고 초라한 인간도 이렇게 안아주나 하고 알고 싶었어요.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거의 다 죽은 몸으로 나왔고 중국에서 떠돌다가 메콩강을 건너 미국까지 자신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그저 운이 따랐던 곳으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조금 넓은 데로 나가서 배워보자 하고 제가 공부를 못한 길도 있어서 한이 많아서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내가 못해보고.
윌리엄 김 씨는 미국 정착 1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